우리가 비유를 쭉 수요 예배 때 보는데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우리 복음서의 비유가 다 치자면 60개가량이 될 텐데 조그만 것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거의 25장 열처녀 비유 1절부터 13절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나간 사이에 신랑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번 주 예배 후에 우리 구정입니다. 토요일이 구정인데 구정잔치 남전도의 주간으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 즐거웠는데 올해도 그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현 신은혜 간사님 연길로 가는 그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인데요. 주일날 광고했듯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그 꼭 봉투에 목적을 쓰셔서요. 김동현 간사님을 후원하는 차원에서요. 드리는 헌금으로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성경 공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바로 30일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한 토요일, 화요일 다 해서 한 10분 정도 받았는데 우리 지난 성경 공부를 한 30명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청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 및 재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어제 그 저희 둘째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그림만 그려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제는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막 뭐 영어로 말씀을 구절을 한 구절을 적어 왔더라고요. 이렇게 큰 캔버스에다가 다 그렸어요. 배경도 그리고 글씨도 다 쓰고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이거 어디다 걸어 놓을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벽에다 대보고 막 해도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걸어놔라 그랬죠. 화장실에 딱 걸어 세워놨어요. 자세히 안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일을 다 보고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저도 한참 생각하고 웃었는데 아 특히나 힘드신 분들은 정말 그러겠다. 고난과 영광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고난을 삽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어떤 영광에 이르는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고난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며 가는 종교예요. 막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고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온전해진다. 뭐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들 해왔었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 고난스러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안에 그 고난의 영광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매일의 고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영광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종말을 사는 겁니다. 종말은 장차 어떤 시점에 다가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것 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죠. 그러니 영광이죠. 그리고 죽어서 얻는 구원, 또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삽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이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의미는 세상이라고 하는 유한의 생명에 죽으면 끝인 이 세상이 그 종말을 사는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을 사는 자들이에요. 영광을 사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가진 영광과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이미 택하신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는데 사실 곧바로 이 25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4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아주 정교성을, 정교함, 이 정교성을 이야기할 때에 마태는 전체, 이 복음서 전체에 다섯 개의 예수님의 중요한 긴 가르침을 아주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합니다. 5장에서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사를 파송하면서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의 긴 가르침.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자와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24장에서 25장 마지막 다섯 번째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성전 파괴와 이 종말, 인자가 올 마지막 때에 대한 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와 다음 주에 볼 달란트 비유는 25장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성전 파괴와 종말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안에 들어온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24장을 먼저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24장의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이 예언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의 오심, 종말, 재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예견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어떤 시점으로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실 때는 AD 30년이고요. 예수님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정확한 연도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크게 70년을 기점으로 전후예요. 70년 전후. 왜냐하면 70년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때입니다. 멸망할 때예요. 그리고 이 70년 전후로 한다면 어찌됐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든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이든지 이 시점에 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는 것이고 2000년이 훌쩍 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미 이 성전 멸망은 이루어졌죠. AD 70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인자가 다시 올 재림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명백한 사실로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AD 30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수님은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뒤에 무너질 것을. 그것이 대단히 확실한 것으로 가르쳤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는 만약에 70년 전이라면 이 기록한 시기가 70년 전이라면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 대단히 이 그 기대감이 고조되어 가는 과정, 두려움. 67년부터 70년까지 3년 동안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와 유대가 치열하고 아주 가장 잔인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였다면 대단히 마태는 종말론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지금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긴장감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말까지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AD 70년 이후에 마태복음, 지금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었다면 어떨까요? 무엇이 더 긴장감이 고조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인자의 오실 재림의 때란 말이죠. 만일 AD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면 지금 마태는 엄청난 이 종말론적인 기대감 속에서 종말을 살았을 겁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곧 있으면 오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24장의 이야기죠.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 사실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실 때 그 본래 상징적 의미는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것보다 그 성전 되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상징적인 먼저 성취될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곧바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두면서 성전이 무너졌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상징적으로 자기 몸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으며 그러나 실질적인 저 성전 역시 모든 종교, 유대교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는 저 자리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심판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예증들을 줍니다. 예고 사건들. 거기에는 뭐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제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며 불법과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장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때가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의 경우 지금 최소한 70년 어간에 와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했던 이 같은 모든 사건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무엇보다도 36년부터 시작된 로마와의 어떤 다른 부속 국가들 간의 민족들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었고 지진 또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대지진,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지진, 폼페이 지역에 62년에 있었던 지진, 그리고 예루살렘에 67년에 있었던 지진,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었고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50년대 초반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쓰면서 거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어지럽혔던 불법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말씀한 예증들이 사실화되었고 바로 그때가 차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것이 현실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40년 전에 그러니까 AD 30년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타이트하게 분명한 사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사실화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인데 이 두 사건의 긴밀성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한 현실적인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청중은 그 당시 청중은 콧방귀를 뀌죠.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 어찌 무너지겠는가. 그러나 40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또 개중에는 그 일이 언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흐리게 가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파괴가 현실화된 것처럼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분명히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세기 크리스찬들을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잉태해서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에 나오지만 언제 정확한 시간에 아기가 나올 줄은 모르는 것처럼 이미 종말은 잉태된 산모처럼 잉태한 산모처럼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소 명확한 징후들이에요. 이런 징후들 후에 멸망이 온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후는 예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분명히 징후를 주지만 성전 파괴와 달리 종말에 대한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살아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일관되게 2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5장으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역시 동일한 주제가 흘러가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기치 못할 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주는데 24장 후반부에 중후반부에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악한 종이 왜 악했냐?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느냐? 주인의 것을 낭비하며 살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24장 48절입니다. 47절, 4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예,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는 생각, 자기의 확신과 신념으로는 반드시 주인은 한참 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언제쯤 올 거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사는 이 종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시,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본인도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아버지의 소관으로 넘깁니다. 마치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 24장 그 위에 보면은 노아가 종말을 준비하는데, 심판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한 시작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 날까지 사람들은 그들의 날을 삽니다. 종말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날 올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비는 도둑이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갈 때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도둑이 연락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거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재림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이 도둑, 그리고 이 비유인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그러니까는 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문인 이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미련, 지혜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신랑을 맞이러 나아갈 때 기름을 갖고 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름을 가지고 나갔지 않았던 것은 등, 가지고 나간 등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시 말해서 등에 있는 기름, 대략 많이 타야 20분 정도밖에 태울 수 없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안에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뭘 실패했냐면 준비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실패했고 신랑이 오는 것 준비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비유의 초점은 준비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24장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을 대충대충 살면 안 되고 또 자기의 기준과 판단과 경험에 가치에 의존해 살아서도 안 되고 오직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또 주인이 언제든 오더라도 맞을 때에 문제 없도록 성실히 그 주인의 뜻을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1절에 나왔듯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비유를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역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략 남자고 여자고 한 12살에서 18살 이 10대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 예식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신랑 집에서 이제 어떤 법적인 합의를 봅니다. 예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여인을 데려옴에 있어서 신랑이 책임으로 그 여인의 집에 물질을 주는 어떤 그런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 합의가 자연스럽게 좀 늦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늦어지게 되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릅니다. 근데 신부 측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놔야 되죠. 신랑이 올 거니까.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신부가 자기 친구들, 소녀들 10명을 모아서 신랑을 맞을 들러리로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 대낮이나 이 밝을 때 오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빗나가서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도 이들은 준비를 해야죠. 이제 밤이 됐으니까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등에 기름을 채워서 가죠. 그런데 이 등 자체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기름을 가져가야 돼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고대하면서 이 들러리들이 어느 정도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다른 데서는 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이 잘 때 책망을 받고 졸지 마라, 자지 마라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잡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졸며 잘새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가자. 맞으러 나와라. 그랬죠.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해서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맞으러 갔을 때에 그 등만 가지고 충분히 신부 집으로 못 드릴 상황이 돼버렸죠. 그들에게는 예비로 가져갈 기름이 필요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져갔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그들은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섯 기름을 이제서 준비해온 이 여인들이 왔지만 그들은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오늘의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를 두고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알레고리컬하게 풍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10처녀는 교회고 그러면서 등은 뭐 선한 행위, 기름은 믿음, 뭐 성령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풍유적 해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더 예수님의 의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결과만 만들어낼 뿐 사실 이 비유가 갖는 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앞서 강조했지만 종말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줄 때에는 너희들은 이미 내가 종말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종말을 살아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종말을 살아라. 어떻게 돼요? 준비된 채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준비라는 개념은 늘 곁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때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배에 구명조끼가 있고 또 지진이 빈번한 데에는 지진 배낭이 있고 또 일반 가정에는 무슨 뭐 구급상자든 소화기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거 때가 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죠. 그런데 이 준비를 보면은 그것만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준비는 해두고 일상을 삽니다. 우리가 종말을 너무 기독교에서 좀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가면서 종말을 너무 강조하다가 현실을 등한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종말론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외면입니다. 그가 살아야 될 책임에 대해서 멀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라, 준비해라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고 주어진 책임을 내려놓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종들은. 신부들 신부를 위해서 들러리로 섰던 다섯 명의 지혜로운 이 처녀들, 신랑을 맞은 일에 최선을 다해 다 했습니다. 기름만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다 성실히 했던 것이죠. 보조로 이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은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비록 같이 더디움으로 신랑이 더디움으로 잠이 들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잠을 자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최소한 이 본 비유에서는 준비된 채로 삶을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매일 일상을 준비된 채로 살아라.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실에 매이게 되고 그 현실에 매여 살다 보면 종말을 준비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를 채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언제고 내 꿈에 내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노예처럼 살다. 결국 우리의 끝은 후회와 낭비뿐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자들이죠. 단순히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과 차별을 두며 자신의 신앙의 자랑과 신앙의 그 어떤 위치와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과 그 진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종말을 사는 거예요. 딱히 어떤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현실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자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면서 세상에 살아라. 세상에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세상을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겁니다. 똑같이 당하는 현실의 그 고통과 고뇌를 똑같이 경험하면서 종말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자기를 스스로 골방에 가두고 그곳에서만 종말을 기다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가르침이 아닙니다. 종말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다른 예수 없는 자의 눈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에 따른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초점은 종말의 끝, 종말의 완성, 그 완성이 반드시 오는데 신랑이 반드시 오는데 그 끝은 그 자리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다시 말해 그 시간이 돼버리면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에 이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 그게 준비되었어도 신랑을 맞지 못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는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오고 있는 신랑더러 좀 이따 오라고 더디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랑은 그냥 옵니다. 거기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신랑을 맞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후회합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리는 사람이 잘리는 통보를 받고 열심히 할 것 늦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줄 걸 이미 커 부모 곁을 떠나면 늦습니다. 사랑 아내 남편 서로 사랑 많이 할 걸 서로 갈라서고 나면 늦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점에 되돌릴 수 없을 때 후회를 하는 거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후회 잠시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종말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매일 종말을 사는 겁니다. 매일 종말을 사는 것.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후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일 살지. 그건 또 다른 날입니다. 그날은 또 다른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날입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종말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이 비유의 초점일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후회 없이 사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일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어떤 일들, 정해놓은 시간의 틀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야 후회가 없는 것일까? 미련한 자는 종말을 살지 않는 자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예요. 그가 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영광에 맞지 않으면 그 삶 역시 낭비며 마지막에는 후회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참 무서운 점은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다. 아마도 이 비유의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그 처녀들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끝날 텐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의 때에 하실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중에 개 중에 신랑을 맞았고 또 개 중에는 그것을 실패합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오늘날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사실 이 말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느 목사님들은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다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은 참 무섭죠. 근데 문이 닫힌답니다. 문이 닫힌대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과 쌍을 이루어.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이미 재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종말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다들 제한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시간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와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텐데 그 시점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종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통이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저 멀리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여잡고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매일을 살 때에 꼭 준비된 채로 종말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을 산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늘 나의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면 어제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를 기억했고 삶에 지쳐 좌절하고 낭망의 자락에 떨어질 때에는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신 죽음마저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의 부활을 생각했으며 그리고 살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될 때에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확신하고 다시 신앙을 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준비의 필요성, 그것의 중요함을 그 준비하는 과정을 사는 자의 성실한 책임으로 신앙의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사는 일생을 공평하게 허락하셨으나 그 일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에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두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가라하신 그곳이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없는 자들이 생각하고 품는 가치와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을 맡길 때에도 저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업을, 사업을, 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없는 자들과 달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생명이 샘솟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종말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